뉴스를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톡. 7월 3일 금요일의 뉴스톡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엔 저축이 미덕이고 정부의 장려사항이었는데요. 갈수록 많은 게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엔 오히려 소비가 애국이고 미덕이라고 하네요. 요즘엔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자국의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 촉진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죠. 한국도 재난지원금 지원, 동행세일, 추경 같은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행세일 정책으로 지금 한국에선 굉장히 싼 가격에 다양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몰려가진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키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비들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님이 직접 함께해 주시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가 마련되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김정은 기자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윤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좀 다른 목소리로 함께하실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약 3개월 만에 열고 국가 비상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지난 2일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개최됐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주변국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과 재확산이 지속하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역 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해짐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하며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때 대해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1년 새 확인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현지 시간 1일 2019-202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 2일부터 올해 2월 9일 사이 전 세계 62개국이 대북 제재를 250여 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제재를 어긴 곳은 중국으로 1년 새 60여 번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홍콩과 시에라리온,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인 영어시험 토플에 응시한 북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꾸준히 향상해 지난해에는 남한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2일 토플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이 보유한 2010년 이후 10년간 남북한의 토플 평균 점수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120점 만점인 시험에서 지난해 남북한 응시생의 평균 점수는 83점으로 전 세계 평균과 동일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학생들은 중국, 유럽 등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광주를 찾아 시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확진 사례는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며 대부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협조가 절실하다며 방역 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질본 요약 보고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해온 정 본부장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백신 개발 전까진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2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승인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한국과 두 체제 모델을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일본에서 약 한 달 만에 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 또는 고용 중단을 겪거나 이런 상황이 예정된 이들은 이달 1일 기준 3만 1,7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실직자가 지난달 4일 2만 명을 넘은 것과 비교해 27일 사이에 약 1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실직자는 올해 5월 21일 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일본의 완전 실업자 수는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북한 당국이 연고 없이 전국을 떠도는 60세 이상의 노인 불황자들을 국가시설인 양로원에 들여보내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 양로원에서 노인 수십 명이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 수도 평양과 강원도, 황해북도에서 총 70여 명의 노인이 발열, 구토,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양로원 내 격리 병동에 수용돼 있다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혹시 구체적으로 밝혀졌나요?
네, 양로원 측에서는 노인들이 파라티푸스와 장티푸스 등 세균성 감염병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항생제와 치료제를 써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데다 일부 노인들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소식통은 파라티푸스 환자들은 레모비징 한 대를 맞으면 금방 회복된다고 해서 도당과 시당에서 장마당 약국 장사꾼이나 약 매대에서 한 대에 12,000원에서 14,000원 하는 약을 당자금으로 직접 구입해서 중앙의료기관의 의뢰에 약을 받기도 했었는데
예.
막상 환자들한테는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면역이 워낙 약해서인지 페니실린이나 마이신도 듣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지 실태를 전했습니다.
네, 노인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망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뭐 당국 차원에서도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결핵이나 간염 환자로 분리된 노인 불황자들은 양로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도시 안의 결핵 간염 전문병원으로 호송이 되는데
예.
거기에서 사망한 노인들은 이번 사망자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실제 한 달 사이에 각종 질병으로 사망한 노인 불황자의 수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망에 이르면서 이 해당 사안이 중앙당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에 중앙에서는 지난달 말에 이번 사안에 책임이 있는 도시당과 인민위원회 책임 일꾼들을 비판 및 경고 조치하고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뭐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뭐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혹시 마련된 게 있을까요?
네, 중앙에서는 집단 사망이 발생한 해당 양로원뿐 아니라 예. 그 외에 전국의 양로원에도 국가적으로 의료진과 장비,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노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들어온 첫날부터 국가 배급 체계로 노인 1인당 하루 쌀 400g을 공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각 도시당과 인민위원회는 현재 노인 불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을 모두 퇴치해서 양로원에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중앙과 도 의료기관의 검진 버스를 들여와서 노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북한 내에서 노인 불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보호자 없고 버려지고 쫓겨나고 방랑하는 노인들을 모두 찾아내서 국가가 보살피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에 따라서 각 도당과 인민위원회 사법기관들에 60세 이상 노인 불황자를 파악해 국가시설인 양로원에 들여보내기 위한 조직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각 지역마다 책임 지도 분과가 조직이 됐고요.
예.
각 도시 군단과 인민위원회 사법기관, 인민반 동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거나 사망신고가 안 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뭐 그럼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내려진 전국 노인 불황자 주민등록 조사 및 양로원 입소 사업이 현재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있는 노인 불황자는 귀가 조치하고 그 외에 무연고자 노인들은 양로원에 들여보내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격리병동을 마련해서 별도로 관리 중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이 좀 본격화된 후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인들의 대한 부양까지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불만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반응이겠지만 좀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 당국에서 귀가 조치한 노인 불황자들의 생활 실태를 살펴서 담당 안전원에게 보고하고 가정에 안착할 때까지 통제 장악하라는 이 지시가 내려와서
네.
이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노인 불황자들 그러니까
네.
부모겠죠. 부모나 이제 친인척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구박이 못 이겨서 집에 돌아가더라도
네.
얼마 못 가서 스스로 다시 집을 나서는 노인들까지 생기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 불황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지는 조금 더 북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노인분들 처지가 너무 안타깝네요. 북한의 경제 전반이 좋아져야 사실 노인분들의 복지도 좋아질 텐데요. 어쨌든 오늘 지금 북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양정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엔 전통적으로 3대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기획사가 있는데요. 물론 방탄소년단의 등장으로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연예 기획사로 성장하긴 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연예 엔터 사업을 이끌던 3대 기획사가 있습니다. 자, 그 3대 기획사 중 한 회사의 대표가 박진영이라는 유명 가수 출신의 프로듀서인데요. JYP라는 회사입니다. 트와이스 등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바로 이 회사 소속인데요. 소속 가수나 연예인들 인성을 정말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그 무엇보다 철저히 하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또 자유롭고 재치 있는 음악 잘 만들기로도 유명합니다. 큰 연예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가수 활동도 여전히 하고 있는 재능 많은 박진영 씨가 2015년에 발표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님이 누구니?
넌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34요.
매주 금요일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당국이 최근 각급 기업소에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사실 북한 당국은 나라를 세운 이후
네.
70년 넘게 계속해서 민족 자립 경제 노선을 추구를 해왔어요.
예.
그리고 또 국제 제재가 강화되던 몇 년 전부터
예.
특히 그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네.
자력갱생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왔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죠.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기술과 생산을 국산화하라 이런 이제 지시까지
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2010년부터 경공업 국산화 정책 이것을 막 주민들에게 막 강조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주민들도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피부로 조금씩 국산화 정책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정도 되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을 위한 생산을 늘려라 그리고 농업 경공업 이 두 개 분야에서만큼은
네.
국산화를 하자 막 이런 거 강조를 했었고요. 2015년에는 수입품 선호하는 풍조가 이제 그 당시 한참 있었나 봐요.
네.
중국산, 한국산, 일제 이런 거. 그거 수입병이다 막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질병으로까지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애용하자 이제 국산품 사용 운동까지 이제 벌였을
네.
정도로 그렇게 쭉 기조는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4월 21일에 내각 결정 지시문으로
네.
아예 국산화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그 내각 결정 지시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자재가 없어가지고 생산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의 지방 산업 공장에 4월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 사상이라는 게 이제 자력갱생 사상이니까
네.
이 정신으로 자재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스스로.
이제 이런 예. 식의 지시문을 내렸다는 거고요. 자재가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자재 대책에 전 공장이 떨쳐 나서라. 그리고 외국산 자재만 매달리는 거 그런 습관 막 버려라. 그래서 이제 공장 기술진 꾸리고 자체
네.
생산을 어떻게든지 하라 막 이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지수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수입산 자재 20%, 국산화 자재 80% 이런 식으로 아예 체질 개선을 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라 막 이런
네.
주장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네.
주장은 그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네.
물론 않았고요. 네.
솔직히 뭐 어떻게 뭐 자재를 뭐 하늘에서 떨어지지 네. 않는 이상 이렇게 자력갱생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워낙 뭐 글로벌 경제가 무역으로 서로 이런 걸 좀 충족시켜가는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그렇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해온 게 벌써 10여 년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다면 성과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꾸준히 네. 2017년 그 북한이 핵실험을 연이어 하면서 대북 제재가
네.
강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과자 같은 경우 금컵
예?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또 뭐 오일식료공장
네.
뭐 송도원 식료가공공장 여기서 이제 우유사탕이 유명하다는데
네.
이런 데서 이제 과자를 이제 적극 생산해서 꽤
예.
많은 북한 주민이 거기서 생산된 걸 먹기도 했고요.
네.
탄산단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건데
네.
용봉식료공장 그리고 고리항공식료공장 이런 데에서
네.
역시 탄산단물 생산을 국산화해가지고 꽤 많은 주민들이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보통강 고리항공식료공장
네.
용성식료공장 대동강식료공장 이런 데서 생선통조림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을
네.
했고요. 담배도 국산화 열풍이 불면서 한 40여 종 넘게 국산 담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작업화, 운동화, 심지어는 이제 남녀 구두까지도
네.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활발하게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예.
텔레비전은 아리랑 말리마 이런 북한 브랜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손전화 같은 것도 아리랑폰, 평양폰 또는 푸른 하늘 진달래 시리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판이라든가 전동 자전거 심지어는 정수기까지도 북한산 제품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지난 한 15년 동안 꾸준히 국산화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산화를 강조하고 성과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근 국산화를 더 강조하는 내각 지시문까지 내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네.
그 3년 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 제재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 무역 자체가 크게 감소를
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재라든가 에너지가 이제 이 북중무역이 감소되니까
네.
자재와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화했지 않았냐. 그리고 국산화가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면 의외인데 사실은 겉으로는 국산화지만 사실 따져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재라든가 기본 원료는 여전히 국산화가 안 된 채
네.
그런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사실상 네. 가공 또는 조립하는 수준의 국산화 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사실상 말로는 국산화했다고 하는 네. 영역까지도 생산이 잘 안 되니까 국산화를 더욱더 다그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장들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네. 당국의 지시에 따른 국산화 어쨌든 당국 지시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산업의 체질상 국산화율이 사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평안북도 신우주의 화학 공장에서 북한에서는 쉬나무라고 하는데 수유나무 기름을 원료로 하는
네.
젤 형태의 비누를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지방 화학 공장에서도 요거 좋으니까 빨리 수유나무로 해가지고 비누
네.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거 원료가
네.
거기만 뭐 수유나무 기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비누에 제작하는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그렇죠.
뭐 첨가물 같은
네.
경우는 하나도 국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산 구두 공장이라든가 홍남 뭐 구두 공장 이런 데서 2000년 초에는 한국산 자재를 좀 들여와 가지고 간부 신발을
네.
조금씩 만들었던 곳들인데 중국산 자재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산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국산 자재가 안 들어오고 또 한국산
네.
자재 당연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산화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현재 기계가 녹슬 정도로
네.
생산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지시는
네.
내려오는데 대책은 없는.
네. 뭐 다시 한번 뭐 뻔한 질문이지만 결국에는
그렇죠.
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것 같아요.
자재 부족인
아까 이제
거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네.
화장품
네.
비누 생산 이게 원료의 국산화 비율이 현재 이게 이제 북한 통계는 아니지만
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주장은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산화율이.
네.
그러니까 특히 비누 같은 경우만 해도 기름의 90%는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
네.
뭐 그다음에 비누와 반응에 필요한 각종 첨가물 이건 뭐 거의 수입 원료에 지금 의지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비 성능 이런 거 억지로 해서 국산화로 해서 이제 비누 제조 기계를 만들
네.
수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누 생산은 그런 제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자제품 국산화 많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네.
아리랑이든 평양폰이든 뭐 진달래든 부품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 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걸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중국 자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생산이.
네.
이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네.
당국은 계속 자력갱생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네.
북중무역 감소 때문에 사실 연료라든가
예.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국산화 정책을 그러면 강조는 하는데 대책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과 압박감이 상당히 크다는 게 이제 제보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국산화 자체를
그러니까요.
해결하느냐.
네.
이때까지 사실 외국산으로 자재를 해결해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갑자기 국산화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없는 첨가물을.
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거고요. 또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생산 계획 지표를 사실 조정해줘야 된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니 생산을 못하면
네.
목표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위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계획 목표는 하나도 안 바꾸고 자력갱생으로 알아서 자재도 국산화해라.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이
그러니까요.
캄캄하다 이런
네.
거고. 그리고 이제 대책 없이 지시만 내리는 당국의 모습에 대한 불만과 짜증도 굉장히 이제 큰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눈길을 끄는 것은 당국이 한편으로는 국산화를 강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산화 노력을 하는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하거나 오히려
네.
그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문제기도 하네요.
자, 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좀 사례를 좀 짚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몇 달 전에 네. 이제 저희 데일리 NK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이제 월병이라는 게 중국 과자잖아요.
예.
이제 밀가루하고 설탕으로 만든 전통 과자인데 북한에도 이제 월병이 수입되면서 북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즐겨 먹는 간식이 됐나 봐요. 선물용으로도 인기고요. 근데 이제 온성군 왕제산의 어느 두 부부가
네.
이 월병을 이제 들여와 가지고 자기가 자체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을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 2017년, 18년 이때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장사를 했는데, 이거 중국 과자보다 맛있다. 그래서 입소문까지 돌면서, 막 다른 지방에 있는 장사꾼들이 네. 막 트럭까지 끌고 와서 과자를 떼갈 정도로 예.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도 벌었대요. 잘 팔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만들던, 부부끼리 만들던 요 전병을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인력까지 고용해가지고 생산량도 이제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벌어가지고 예. 각종 국가 지원 사업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 11월에 네. 작년 말이에요. 갑자기 보안서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보안서는 이들 네. 끌고 와서 이거 가짜 월병을 생산했다.
가짜다.
이게 원래는 안 좋게 보면 가짜일 네. 수 있지만 그런데 좋게 보면 국산화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네.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중국산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제 북한산이죠. 네. 북한산 월병을 만든 건데 이걸 북한 당국에서 보안서에서 가짜 월병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사적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서 자본주의 방식을 썼다. 이런 비난도 네. 하고요. 그리고 나라 일은 안중요도 없고 개인 장사에만 눈이 어두워서 막 문제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네. 낙인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취조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쌓아놓은 밀가루 포대 이런 걸 이제 막 증거로 네. 제시하면서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거 밀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죄목까지 씌워서 협박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왕제산에서 쫓아내서 온성 탄광 부근으로 추방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뭐 아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크게 보아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일종의 국산화 노력을 그쵸. 한 일종의 네. 자영업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결국 북한 당국이 추방하고 처벌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인민들의 다양한 국산화 노력을 가로막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가로막은 사례가 네. 돼버린 것이죠.
참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북한 당국의 경공업 분야의 국산화 정책 뭐 정책은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이게 아예 북한의 실정에 애초부터 맞지 않는 정책인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두 네. 가지 문제 다 있어 봅니다. 예. 일단 운용 같은 경우는 국산화의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한 30%다.
네.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한 50%다. 아니면 80이나 90%만큼 국산화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예. 이제 국산화의 어떤 단계나 수준이 있을 텐데 사실 국산화 정책이라는 것도 그 단계나 수준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국산화율이 낮을 때에는 네. 아무래도 수입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기술도 적극적으로 배워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안 되고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뭐 20, 3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할 경우에는 네.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재가 없으면 생산이 중단되는
그렇죠.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객관적 네. 환경 때문이든 이렇게 경제력이 낮고 기술 수준도 낮은 단계에서는 사실 과도한 국산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모든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외국에서 막 기술이라든가 자재를 적극 도입해서 배우는 단계로
네.
그걸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국산화 운영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지금은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기술이 좀 높아지면 본격적인 국산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조금 과도하다. 북한의 국산화 수준에 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산화 노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국산화 추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국산화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건 외국에 싼 것을 수입해가지고 경제를 발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북한 사회가 현재 국산화를 해야 되는 영역, 어떤 영역이 꼭 국산화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 경제 전략을 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네.
세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국산화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으로는 이제 비교 우위라고 그래서
예.
북한 당국이 잘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것 중심으로 네.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그렇죠.
좋다는 것이죠.
뭐 저는 방송하고 대표님이랑
네.
그리고 PD님이 편집하는
그렇죠.
게 더 효율적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세밀한 전략 대신 민족 자립 경제 또는 뭐 자력 갱생 또는 국산화 이것을 그냥 약간 구호처럼 그냥 늘 강조하는
네.
그래서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전략이 없는 이러다 보니 사실 자립도 중요하고 개방도 중요하고 둘 다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균형이 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네. 교정할 것이냐. 이게 숙제로 보입니다.
네. 자,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좀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경제 발전 전략에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는 정말 대단한 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리드라고 90년대 초반부터 활동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린 남성 3인조 R&B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서도 메인 보컬을 담당했던 김주환 씨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으로 R&B, 소울 같은 장르의 노래를 정말 잘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인데요. 마치 흑인 가수처럼 독특하고 깊은 감성과 창법으로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단한 실력파 가수 김주환 씨가 2011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나도요.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봅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시사용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뉴스에서 어느 나라의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런 보도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확히 세계문화유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등재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 오늘은 이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딜 가서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세계문화유산이 어떤 의미인지 또 누가 지정하는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세계문화유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유네스코에서 지정합니다. 1972년에 채택한 세계유산협약의 근거에서 특정 국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류를 위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데요. 세계문화유산은 주로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이나 유적지 등이 대상입니다.
네. 1972년에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했다고 하셨어요.
네.
이런 활동이 있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세계유산협약은 1950년대에 에집트에서 있었던 유적보호운동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에집트 하면 또 막 피라미드 이런 걸로 유명한 맞아요. 곳이잖아요.
당시에 에집트가 전력 수급을 위해서 나일강 유역에 댐 건설을 결정했고 네. 고대 누비아 유적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59년 에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후에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진행했고 전 세계에서 약 8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계기로 이제부터 인류에게 중요한 유산을 보호할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퍼졌고 세계 유산 협약 채택으로 이어진 거죠.
네, 벌써 한 60년, 70년 정도 된 네. 그런 과거인데 그때부터 이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군요. 그런데 네. 세계유산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오늘의 용어인 문화유산은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이나 유적지를 가리킵니다. 자연유산에는 자연기념물이나 위협에 처한 동생물의 생식지 등이 포함되고요.
예.
이 복합유산은 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각각의 이 세계문화유산이 갖춰야 되는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우선 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게 선정 기준입니다. 예. 가치평가는 문화유산의 경우에 6가지 기준에 따라서 매겨지는데요. 이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이외에도 재질이나 기법이 고유의 가치가 있는지, 예, 법적으로 보호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가 기준인데요. 절차는 각국의 정부가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신청서를 받은 세계유산센터는 매년 2월 초에 자문기구에 현지 실사를 의뢰하는데요. 네. 자문기구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6월에서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 회의에서, 네,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번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네, 같은 유산으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2019년까지 총 869점의 문화유산이 등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가진 나라는, 네,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요?
이탈리아는 지하철 노선을 늘리고 싶어서, 네, 땅을 파기만 하면 유적이 발굴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네.
그중에서도 기울어진 탑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피사의 사탑이 유명합니다.
예.
이 피사의 사탑과 두오모 성당이 있는 두오모 광장은, 네, 198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서기 79년 베수비오 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파묻힌 도시 폼페이도 등재됐습니다.
예.
이탈리아 못지않게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중국은 또 다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리장성이 유명하죠.
예.
총 길이가 무려 6,352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아까 언급됐던 에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아잔타 석굴, 페루의 잉카 문명 유적지인 마추픽추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건축물이나 유적지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한국 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은 경주에 있는 석굴암 불국사가 1995년에 지정됐고요.
예.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도 같은 해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창덕궁,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총 13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었죠.
네.
자, 그렇다면 북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북한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죠?
네, 있습니다. 2004년에 등재된 고구려 고군분이 북한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인데요.
네.
1300년을 넘긴 무덤 내부 벽화의 아름다움과 또 건축기술, 잘 복원된 고구려 문화가 근거로 선정됐습니다. 이후로는 2013년에 고려 왕조의 문화를 보여주는 개성 역사 유적지구가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에 가볼 순 없지만,
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그런,
맞아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이런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일본 관련 소식 입니다.
네.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구남도는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이 대규모로 이뤄진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맞아요.
구남도. 네.
지난 2015년에 이 구남도 탄광 같은 강제 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근대 산업 시설 23곳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등재될 당시에 일본 정부는 노동자 강제 동원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는데요. 최근 일본 도쿄의 문을 연 전시관에는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왜곡된 자료를 전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등재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했고 또 이 충실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올해 개최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행 보고서를 공식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인류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원래의 취지를 잘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시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어디에도 갈 수가 없고 공항이라는 곳 자체에 가기가 좀 그렇기도 하죠.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나날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비행기를 타면 있는 분들, 바로 승무원분들이죠. 영어로 승무원은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쉬운 질문한다. 스튜어디스 아니에요? 한국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선 승무원을 뭐라고 하나요? 자, 어쨌거나 이 스튜어디스는 틀린 표현입니다. 승무원은 영어로 A flight attendant라고 합니다. Attendant 하면은 참석하다의 명사형인데요. Flight attendant, 비행기에 참석한 사람 직역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정식 영어 표현은 스튜어디스가 아니고요. Flight attendant가 맞는 표현이니 꼭 알아두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4일 토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1도, 해산 14도, 청진 16도, 함흥 17도, 강계 18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원산 19도, 평양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1도, 청진 23도, 사리원, 해주, 원산, 해산 27도, 평양, 신의주, 함흥 28도, 개성 29도, 강계 30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상승한 40.65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상승한 1,7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7.09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약 3개월 만에 열고 국가 비상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지난 2일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개최됐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근 주변국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과 재확산이 지속하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역 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해짐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하며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때 대해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1년 새 확인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현지 시간 1일 2019-202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 2일부터 올해 2월 9일 사이 전 세계 62개국이 대북 제재를 250여 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제재를 어긴 곳은 중국으로 1년 새 60여 번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홍콩과 시에라리온,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인 영어시험 토플에 응시한 북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꾸준히 향상해 지난해에는 남한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2일 토플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이 보유한 2010년 이후 10년간 남북한의 토플 평균 점수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120점 만점인 시험에서 지난해 남북한 응시생의 평균 점수는 83점으로 전 세계 평균과 동일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학생들은 중국, 유럽 등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광주를 찾아 시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확진 사례는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며 대부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며 방역 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가끔 낚시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신가요? 호주 퀸즐랜드주 해안에서 길이 104cm, 무게 22kg이나 되는 거대어가 잡혀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뭐 거의 사람만해요. 물고기 한 마리가. 퀸즐랜드 남동부 레인보우 해변 앞바다에서 낚시하던 에드 팔코너라는 사람이 현지 최대급 황적퉁 돔을 잡은 거라는데요. 영어권에서 붉은 황제로 불리는 황적퉁 돔은 농어목 퉁돔과 바다 물고기로 참돔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연히 다른 종이라고 하네요. 자, 현지에서 전세 낚싯배를 운영하는 팔코너는 30년째 그 해역에서 낚시를 즐겨왔지만 그렇게 큰 황적퉁 돔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상어만한 돔이라니요. 자, 황적퉁 돔은 호주 외에도 뉴칼레도니아와 일본 남부 등 태평양 서부와 홍해, 아프리카 동부 등 인도양에 분포하는데요. 한국의 제주 해역에서도 종종 잡히는 열대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자, 팔코너는 그 커다란 물고기를 단순히 먹기보다는 연구를 통해 어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연구기관에 기증하기로 했다네요. 참 희한하고 신비한 일도 많고 신기한 생명체들도 많이 품은 지구인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뉴스통 마무리하면서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를 외치던 국민 여동생으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솔로 여가수 그리고 배우로 성장한 아이유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